생애의 빛 예배 방송에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가 큰 산을 넘어서 험한 길을 가든지 캄캄한 밤에 다니든지 언제 어디서든지 우리 마음에 하늘의 영광이 있고 우리가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외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태산을 넘어 험한 길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널 지켜주마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닌다 해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금인 마음에 하여 영원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 넘치네. 할렐루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
우리가 이 땅에서 의지하고 또 믿고 또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유일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뿐입니다.
아멘.
정말 이 세상에는 우리가 믿을 만한 것이 없죠. 의지할 만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가 의지하고 믿을 수 있는 유일한 것이죠.
아멘.
우리가 매일 매 발걸음마다 우리 마음속에 조용히 속삭이시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늘까지 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우리 구주의 거룩한 말씀을 의지해 찬송을 힘차게 부르시겠습니다.
날마다 주님께 나가며 성령의 인도를 말없이 따라서 주의 길 끝까지 가겠네. 내 입에 주신 말 말하며 잠잠히 주의 음성 듣네. 주님의 착한 종 되겠네.
거룩하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복되고 거룩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거룩한 안식일에 복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생명의 양식을 얻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자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앞에 머리 숙인 사랑하는 귀한 종들에게 오늘도 신령한 걸로 먹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에 큰 증거
함께 무릎 꿇으시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참 저희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주시고 아버지의 전에 나와서 마음껏 아버지를 찬양할 수 있도록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이 시간 모든 세욕을 씻고 세상을 버리고 이제 저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로 채움받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속에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말씀이 더욱 새롭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 이후로 저희가 아버지와 함께 동행하며 저희 마음 가운데 아버지가 계시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곳에 있지 아니한 모든 아버지의 백성들 위해 그들이 어디 있든지 동일한 은혜 내려주시고 오늘 주실 말씀에 아버지 축복하여 주셔서 일주일 살아가기에 넉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저희가 늘 아버지와 그 하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세상에서 나그네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버지, 이 모든 영광을 아버지 홀로 받으시고 그리고 저희 행하는 모든 생활에서 아버지가 밝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순서순서마다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고 그리고 약속하신 성령님 저희와 함께 계셔주셔서 저희가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살아계신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세상이 참 복잡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심히 가까웠다고 느끼는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생활은 어떻습니까? 또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이 땅에서 살고 계시고 또 가장 많이 생각하고 신경을 쓰시고 있는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 우리 각자가 한번 되돌아보는 그러한 시간들이 되어야 할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구유에서 태어나셨고 또 십자가에서 생을 마무리하실 때까지 우리에게 참으로 크나큰 그러한 영향을 끼치시고 또 우리 앞길에 그러한 많은 것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사실은 우리 예수님의 그 생애는 우리 모든 사람들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비춰보면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고 또 앞으로 어떤 목적으로 이 땅을 생애해야 될 것이고 또 가야 될 것인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그러한 것인 것 같습니다. 우리 예수님께 가까이 가면 갈수록 내가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내가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편에 서 있는지 아니면은 세상 편에서 가고 있는지가 더 확실하게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각 사람에 대한 이제 마지막 판결들이 내릴 때가 된 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그 각 사람에 대한 그러한 최종적인 심판과 판결은 자기 자신에게 달려있다는 거죠. 자기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마지막이 어떠할 것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마지막 심판의 시간이 심히 임박하게 다가오고 있었고 지금 하늘에서 많은 책들이 펴지고 조사하고 심판하고 검토하는 그러한 시간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사람들은 자기가 어떤 선택을 했는지 이제 곧 알게 될 때에 살고 있습니다. 대쟁투의 종말이 심히 가까웠고 세상에 되어지는 많은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이제 오실 때가 다 됐다는 사인들을 우리에게 계속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모든 사람의 마음의 생각이 드러날 때 하나님께 충성한 사람이든지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든지 마지막에 이런 고백을 할 것이라 그럽니다. 계시록 15장 2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금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가로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기이하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아 이제 사절입니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고 모든 사람들이 고백할 시간이 지금 우리 앞에 도래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올바르게 믿든지 아니면 세상을 따라가던 사람이든지를 막론하고 마지막에 이러한 주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이 공평하시고 의로우셨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만 돌려드리겠다고 하는 놀라운 일이 우리 앞에 지금 일어날 것입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만 분별할 수 있다는 귀한 말씀이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이 참 좋더라고요.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야만 알 수 있다. 아,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난 뒤에 이제 구유에서 태어나시고 이제 약 한 40일 정도 되었을 때 예수님께서 그 부모님들과 함께 그 이스라엘의 결례를 따라서 봉헌하시러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어디서 태어나셨습니까?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셨어요. 베들레헴하고 예루살렘은 한 8km 정도 떨어져 있어요. 거의 8km에서 10km 가량. 예. 그래서 8km면은 그렇게 멀지가 않아요. 제가 군대 있을 때 아침마다 8km 구보를 간단하게 하고 아침에 이제 와서 식사를 하는 경험들을 매일 아침 해봤습니다. 그래서 8km는 뛰면은 뭐 군인들이 잘 뛰는 금으로 한번 30분 내로 갔다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예. 거의 뭐 1시간 정도면 아마 갔다 오지 않을까. 제가 이제 기억이 가물가물합니다. 오래전 일이라. 근데 적어도 1시간 안에는 갔다 오는 거린 것 같아요. 8km를 뛰면은. 그런데 우리 미국으로 치면 한 4마일 정도 가까이 되죠. 예. 그런 베들레헴에 있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전에 아마 가신 것 같습니다. 그때는 봉헌하실 때 정도는. 그래서 이제 이 예수님께서 그 부모들에게 안겨서 40일 정도 될 때. 그런데 예수님은 벌써 이스라엘의 그 모든 율례를 따라서 이 한 8일 정도 되었을 때 할례도 받으셨고 또 이스라엘의 모든 것들을 지켜야 되는 준수자로서 그 결례를 따라 약 아이들이 맏 아들은 40일 정도 되면은 봉헌을 하는 그러한 율례를 따라서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봉헌을 하는 그 날이었어요. 그래서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봉헌을 하러 가는데 이스라엘의 맏 아들들은 이제 이 봉헌식에 참석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었는데 그 예수님께서 이제 가셨는데 제사장이 그 예수님의 부모들이 아기를 안고 오는 것을 보고 근데 예수님의 부모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다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 사람들은 저 원래 고향은 이 베들레헴이지만은 사는 동네는 나사렛에 살았어요. 그래서 나사렛은 어디냐면은 예루살렘에서 이 서북쪽으로 한참 올라가야 돼요. 저 위쪽으로 올라가서 이 갈릴리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가나의 혼인잔치 한 곳 있죠. 거기 조금 밑에 있어요. 예, 네, 거기 조금 밑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동네 시골 사람들이어서 남루한 복색이었고 그렇게 훌륭한 복장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부모들이 이 제사장은 매일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봉헌하러 오는 것들이 하루의 일과처럼 여겨졌기 때문에 이 제사장도 당연히 이제 이 아이를 그냥 한 이스라엘의 아이로 장자로 이렇게 봉헌을 예식을 하고 또 그 아이에게서 이제 성전에서 하는 모든 일들을 진행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2장 25절에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5절 26절에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이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저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라. 아, 여기 보면 참 놀라운 얘기가 나와요. 시므온이라는 한 어떤 나이 많은 한 분이 계셨는데 이스라엘에 이 사람이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아, 우리도 이렇게 기록되는 사람이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우리의 이름 앞에 누구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었다. 그런데 그 성령이 이 시므온에게 어떤 지시를 내렸습니까? 너는 이제 메시아를 보기 전에는 안 죽겠다 그랬어요. 아, 이런 약속을 우리에게 좀 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아, 나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만약에 성령이 그렇게 약속을 해준다면 얼마나 제가 은혜스럽게 살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위에 하늘에서 기록할 때 이 사람은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또 우리에게 성령이 음성으로 말해주기를 예, 당신은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겠다 하는 약속을 줬다면 이처럼 성경에 많은 훌륭한 노독들의 기록이 있지만 시므온과 같이 이렇게 아름다운 기록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참으로 짧은 몇 구절밖에 안 되는 이 시므온에 관한 기록이지만 얼마나 아름다운 기록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이 보니까 자기가 너 매일 이제 성전에 들어가서 그 오는 아이들 중에 내가 기다리는 메시아가 있을까 하고 이 사람이 늘 기다렸던 것 같아요. 늘 기다리는데 어느 한 날도 성전에 들어가서 아이들이 와서 봉헌식을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고 있는데 한 남루한 복색을 한 그러한 부모님의 아이를 하나 안고 들어와서 이제 제사장이 그 아이를 높이 단 위에 들고 봉헌식을 하는데 이 시므온이 가만 쳐다보니까 성령이 그에게 다시 영감으로 말씀을 해주기를 저가 누구라? 너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다 하는 그러한 강한 그러한 그 영감을 받아요. 그래서 시므온이 이제 그 봉헌을 마친 이 제사장은 그냥 매일 오는 그냥 그 아기들 중에 한 사람 자기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아기가 정말 이 땅을 창조하고 또 이스라엘 민족들을 구분하고 이스라엘 민족들을 출애굽시키고 하나의 민족으로 만드시고 성전의 모든 제도들을 직접 지시해 주신 그분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분이 왔는데도 몰라요.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곁에 와 있는데도 또 마지막 기별들이 우리 속에 있는데도 우리가 깨달지 못하는 영적 상태면은 얼마나 안타까운 상태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시므온이 가만 보니까 이 아기가 누구예요? 이 아기가 자기가 그토록 기다리고 성령이 그토록 이제 기다리고 네가 죽지 않겠다 이 아기를 만나기 전에는 한 그 메시아인 것을 깨달고는 얼마나 기뻤는지 우리가 하늘에 가보면 알겠지만은 영감의 이걸 시대의 소망이라는 곳에 보면은 이 시므온이 아마 덩실덩실 춤을 췄는가 봐요. 너무 기뻐서 표현을 하니까 제사장이 저 사람이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매일 성전에 와서 있던 저분이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가 이상해졌나 할 정도로 너무 기뻐하던 시몬이 이제 제사장이 끝낸 그 봉헌식을 끝낸 그 아기를 엄마에게 줬는데 마리아에게 얼른 다가가서 그 아기를 좀 저에게 달라고 그렇게 하고는 그 아기를 안아서 다시 그가 하나님 앞에 시므온이 놀랍도록 하나님 앞에 다시 이 아기 예수를 높이 쳐들고 하는 말씀이 누가복음 2장 29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2장 29절에부터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에 이방을 비치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말씀해요. 아, 이제는 내가 나이가 너무 많이 들어서 기진하고 이렇게 있는데 이제 주님 이제 내가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분을 뵀으니까 이제 날 어떻게 하라고요? 편안히 좀 놓아줘서 내가 잠들게 그렇게 허락해 달라는 놀라운 소망을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 그런데 이때 이제 이 시몬 속에 성령의 그 예언하는 영이 그 시몬의 입에 들어가서 시몬이 이제 놀라운 이러한 말씀들을 이렇게 하는 것들을 성경에 계속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셉하고 마리아가 보통 제사장이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제 너무 나이 드신 어떤 한 분이 이렇게 너무 좋아서 아기 예수를 받아서 이렇게 하면서 놀랍도록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너무 놀랬어요. 요셉도 놀래고 마리아도 놀래고 아 놀랬는데 그제 그 시몬이 마리아에게 요셉에게 축복의 말을 해주고 난 다음에 누가복음 2장 34절부터 35절에 이렇게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언을 얘기하는 거예요. 보라 이는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입었고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리라.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고 이제 예언을 그렇게 얘기해 주는 그러한 장면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곧 이어서 또 누가 한 분 등장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여선지자 안나라는 분이 다시 또 등장을 해요. 아, 이 시몬과 안나는 아주 친한 사이였던 것 같아요. 늘 성전에서 수십 년을 이렇게 만나고 얘기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자, 누가복음 2장 36절부터 37절에 또 안나라는 분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아셀지파 비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으니 나이 매우 늙었더라. 그가 출가한 후에 일곱 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된 지 84년이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이 여선지자 안나가 너무 훌륭한 분 같아요. 나이가 대충 몇 살 된 것 같아요. 자기 남편하고 결혼해가지고 7년을 살다가 사별하고 난 다음에 남편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몇 년 동안 성전에서 봉사했다고요? 84년을 봉사했대요. 그러니까 결혼하고 난 뒤만 해도 91년 동안 이분이 계신 거니까 결혼을 너무 일찍 하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죠? 언제 결혼을 했는지는 모르지만은 대충 아무리 빨리 해도 15, 16, 그죠? 17, 이 정도에 한다고 치더라도 이분은 100살이 훨씬 넘은 정말로 나이 많은 여선지자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생활이 어떻다고요? 주야로 금식하며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또 기도함으로 섬겼다. 아, 우리가 나이 많이 들면은 이래야 돼요. 어떻게? 주의 성전을 사모하고 주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섬기는 그런 이 안나 같은 생활을 하면 참 우리가 좋겠습니다. 그죠? 나이 안 많아도 이렇게 해야 돼요. 우리가 매일 주야로 좀 기도하시고 하나님을 섬기고 그렇게 하면 참 좋겠는데 이 안나가 와가지고 시몬이 한 말을 시몬 혼자 그렇게 하면은 아무도 믿지를 않을 거 아닙니까? 그 성전에 많은 둘러섰던 이 사람들이 안나가 그 훌륭한 여선지자가 와서 이 시몬이 방금 한 말이 옳다는 것들을 사람들에게 쫙 증명을 해줘요. 아, 그렇게 함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은 이제 40일 때 봉헌식에 가셔서도 놀라운 그러한 일을 하셨는데, 이 왜 이 두 분이 이렇게 될 수 있었는가? 이 겸손한 두 예배자들은 예언을 헛되이 연구하지 않았다 그랬어요. 그들은 예언을 정말 열심히 연구했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어디를 통해 가지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지 벌써 얘기해 놨습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예, 너는 이스라엘 마을 중에 아주 작지만은 내게서 뭐가 날 것이다? 예, 왕이 날 것이다 하는 걸 얘기를 해 놓고 있어요. 그다음에 어디서 또 누가 예수님을 낳을 것이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처녀가 잉태하여 아기를 낳을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그 이름을 누구라 하겠다? 예수님 태어나기 전에 그 아이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겠다. 예, 하고 벌써 다 얘기해 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날 것이고 하는, 또 어떻게 태어날 것이고 이름은 뭘 것이고 하는 것들을 알았습니까?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렇게 적은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맞이했습니까? 물론 이 시므온과 안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봉헌식에서 기다리고 만났지만 그 전에 누가 만났어요? 그 전에 동방에 있는, 그 전이 아니고 그 전에는 목자들이 벌써, 목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들이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그들이 양 치면서 뭐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중요한 것은 그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들이 들에서 양을 쳤지만은 그들이 그들의 생업에 종사했지만은 그들의 주된 관심사는 뭐였다고요? 메시아가 언제 올 것인가? 메시아가 어디서 올 것인가? 이런 성경적인 얘기들을 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때 이제 베들레헴에서 구유에서 태어난 아기가 태어났을 때 온 하늘의 천사들이 기뻐서 어떻게 했어요? 한 기뻐서 천사들이 이렇게 하는 광경이 그들이 보기에는 꼭 뭐 같았어요? 아, 별들이 밝은 별 같았어요. 그들이 볼 때는 그랬는데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이제 뭐라고 얘기해 줍니까? 아, 이스라엘에 메시아가 태어났다는 놀라운 기별을 천사들이 얘기해 주고 천사들이 사라졌어요. 그러고 나니까 이 목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들이 미가서를 알고 있었어요. 아, 베들레헴에 태어나신 그 아기 예수를 우리가 가서 경배하자고 제일 먼저 경배하러 온 사람들이 이 목동들이었지요. 또 나중에 이제 기간이 언젠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동방에 있던 박사들이 또 연구하다가 성경을 열심히 이방의 사람들이었지만 그들이 그 하늘의 하나님을 연구하게 되고 천문을 연구하다가 또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다 그랬습니까? 발람의 기록들을 가지고 있었다. 예, 옛날 발람의 선지자가 있었죠. 그 이방의 선지자의 기록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가장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이라는 이러한 분에 대한 기록이 우리에게 가장 잘 가르쳐주는 거라 하고 그들이 연구하다가 이제 별을 따라서 어디까지 옵니까? 이스라엘 예루살렘까지 왔다가 예루살렘에 와가지고 그 많은 사람들에게 이제 그들이 올 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은, 아, 우리가 예루살렘에만 도착하면은 그 이스라엘 민족들은 누구나 다 알고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서 구주가 태어난 것을 알고 있을 것이다 하고 왔지만은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몰랐어요. 그래서 할 수 없어서 그들이 왕을 찾아가게 되고 왕도 몰랐기 때문에 왕이 누구를 부릅니까? 이제 서기관들과 또 제사장들과 율법학사들을 불러서 예수가 어디서 태어난다는 걸 너희들 아냐나 할 때 그들이 뭐라고 대답합니까? 그때서 예, 알고 있습니다. 어디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에서 태어나는 걸 자기들이 알고 있었어요. 이 시몬과 안나는 예언을 열심히 연구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당시에 이스라엘에 정말 많던 관원들, 또 수만 명이나 되던 제사장들, 그러한 사람들이 성경을 그들이 연구한다고 하고 알고 있다고 했지만 메시아를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다는 거죠. 오늘날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많은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있고 또 성전에서 늘 교회에 와서 예배드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정말 이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말로 정확하게 어떤 징조가 끝날 때 어떤 일이 끝날 때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을 정확하게 알고 연구하는 백성들이 얼마나 있을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부터 경계심을 가지고 심사숙고하고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시몬과 안나 같은 그러한 상태에 있는지 열심히 연구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인지 아니면은 그냥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들인지 우리가 한번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 또 평판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직책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지를 한번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아, 마리아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 마리아에게 이제 사람들이 이 시몬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겠다 하고 놀라운 얘기를 해요. 마리아는 그때까지만 해도 이 영감의 글에 보면은 이 자기가 메시아를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성령으로 잉태해서 낳았지만은 이 아이가 이스라엘의 그냥 왕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메시아적 사명을 정확하게 이 마리아 어머니조차도 이해를 잘 못하고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나 시몬이 이렇게 말씀해 줄 때 또 이 많은 사람들의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겠다 이 아이가. 예. 또 많은 사람들의 폐하고 흥함을 위해서 또 그 다음에 이 칼이 내 마음을 찌르는 듯 하겠다 또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는 그러한 자가 될 것이라는 그러한 놀라운 예언을 해줬을 때 이 마리아가 드디어 자기가 이제 얼마 전에 예수가 태어났던 그때 목자들이 와가지고 했던 말들을 기억을 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아, 누가복음 2장 14절에 보면은 이 들의 목자들이 예수님을 처음 뵈러 와서 그들이 천사들이 한 말, 목자들이 한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천사가 한 말을 그대로 전해줬다 그랬어요. 천사가 한 말을 전해줬는데 뭐라고 전해줬습니까?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는 놀라운 얘기를 해준 것을 상기하게 됩니다. 마리아가 다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이사야에 있는 그러한 얘기를 자기가 기억을 하게 되죠. 이사야 11장 1절로 2절을 보면은 이런 귀한 말씀이 있어요.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여호와의 신 곧 지혜와 총명의 신이요 모략과 재능의 신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신이 그 위에 강림하시리니 하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사야 9장 6절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묘사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하고 하는 그 얘기를 그 마리아가 기억을 하게 돼요. 아, 내가 지금 데리고 와서 봉헌식에 참여한 이 아이는 단순히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영광을 받으실 그러한 자가 아니고 정말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정말로 고난과 또 많은 사람들의 이분이 비방의 표적이 될 것이고 그러나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이제 끄집어내는 그러한 사람이 될 것이고 그 마리아는 이제 그 칼이 마음을 찌르는 것처럼 예수님의 고난과 그 생애를 보면서 그가 참으로 어려움 가운데 있을 것들을 시몬이 다 얘기를 그래서 마리아가 정확하게 메시아직 사명을 어떻게 내가 수행해야 될지를 시몬이 정확하게 그렇게 얘기를 해 주는 거죠. 그래서 시몬은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에 많은 사람의 폐하고 흥함을 위하여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해서 세움을 입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고 싶은 사람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를 비춰봐서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져야 되고 우리의 자아가 깨어져야 돼요. 나의 그 생각들로 똘똘 뭉쳐 있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들은 좀 깨어져야 돼요. 예. 그 다음에 교만들이 낮추어져야 돼요. 예. 우리가 아 내가 이 정도 알면은 됐지. 예. 또 내가 이 정도 위치에 있으면 됐지. 내가 이 정도 봉사하면 되겠지 하는 모든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낮추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음의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으로 변해가도록 우리 자신을 계속 갈고 닦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는 누가복음 2장 35절에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하신다. 예. 우리 주님께 가까이 가면은 우리 자신이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 아이들이 뭘 잘못하면은 제일 먼저 나타나는 현상이 뭔지 아십니까? 부모님을 빨리 가까이 안 와요. 그죠? 예, 좀 피해요. 멀찍이서. 죄의 속성이 마치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물들어 있으면은 주님께 가까이 가지를 못해요. 기도가 짧아지고 또 실질적인 기도를 잘 드릴 수가 없는 그러한 상태가 그렇게 되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는 놀랍도록 이 땅에 오셔서 하늘의 모든 것들로 우리를 정말로 구원하시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그래서 정말 비천한 구유에서 태어나셔서 마지막은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시기까지 피 흘리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매일 바라보시고 그분에게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 봉헌식에 있었던 얘기는 이 보통 이제 그 이스라엘의 결례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이 40일 정도 되면은 봉헌식을 그렇게 장자들은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봉헌식을 할 때 특별히 어머니를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 1년 된 어린 양, 1년 된 어린 양을 대부분은 하지만은 가난한 사람들은 방구 한 쌍이나 어린 비둘기의 한 쌍으로 이렇게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방구가 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산 비둘기 있죠? 예, 산 비둘기 종류들을 방구라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그 예수님의 부모님들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남루하게 옷을 입고 그렇게 이 갔기 때문에 그 제사장도 제사장들이 그때 당시에 어떻게 타락을 했냐 하면은 옷을 잘 입고 부자의 복색을 갖추고 오는 사람들의 봉헌식은 아주 훌륭하게 예, 그렇게 봉헌식을 해줬고 가난한 사람들이 정말 조금의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봉헌식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형식적인 그러한 것들을 했다는 것들을 많이 알 수 있는데 이 주님께 드리는 이 봉헌식에 드리는 예물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됐다 그랬어요. 흠이 없는. 어린 양도 1년 된 거 흠이 없는 거 비둘기나 방구도 흠이 없는 것으로 드렸다 했는데 그것은 왜 그러냐 하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흠 없는 생애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렇게 흠이 없는 것으로 그렇게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걸로 유추해 보면은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실 때 그의 성품이나 생활도 흠이 없으셨지만은 그의 육체에도 흠이 없으셨던 것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예수님의 그 성품, 예수님의 생애에만 포커스를 많이 맞춰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영감의 글에는 예수님의 실질적인 그러한 육체 건강도 굉장히 건강하시고 흠이 없는 분이셨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태어나시고 난 다음에 십자가에 달리시기까지 자연 법칙, 하나님의 건강 법칙을 잘 준수하시는 그러한 분이었어요. 그것은 비단 먹고 마시는 문제뿐만 아니고 잠을 어떻게 잘 것이고 언제 일어날 것이고 낮에 어떻게 활동할 것이고 우리가 신경을 쓰는 많은 문제들에 있어서 어떻게 우리의 그 머리를 관리할 것이고 하는 종합적인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법칙에 순종하는 생애를 우리 예수님은 사셨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어떻게 건강하게 살아야 될 것에 생활의 모본도 우리 예수님은 되신다고 영감의 글에는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날 참 건강이 많이 파괴된 시대에 살고 있죠. 그래서 너무 잠도 잘 못 자고 그 다음에 낮에 신경을 쓰는 일이나 운동이나 먹는 것이나 모든 것들이 거의 망가진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래서 먹는 거로만 안 돼가지고 뭘 먹어야 돼요? 비타민을 한 주문씩 먹어야 겨우 이제 유지가 될 정도로 제가 어떤 분에게 비타민을 좀 줄이십시오. 그러니까 비타민 줄이면 죽습니다. 그러는데 비타민 줄여도 안 죽습니다. 건강하게 더 이렇게 우리가 몸을 이렇게 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성품의 모범도 계시지만은 생활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연 법칙을 그대로 순종하는 그런 분이었다는 것들을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초태생을 이 봉헌식을 이렇게 할 때 이 봉헌식을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하늘의 장자를 앞으로 우리를 위해서 주셨어요. 예,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이 시작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장자가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그래서 매 가정의 장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장자는 저도 저희 집의 장자입니다. 그래서 장자나 차자는 생각이 조금 다른 것 같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있어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제사장 역할을 했고 그 가정에 그리고 많은 것들을 그 장자를 중심으로 움직였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는 굉장히 중요했는데 그 대가 어디서 끊어졌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가가지고 지내는 400년 정확하게는 430년 동안에 그 장자들을 통하여 초태생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 율례가 끊어졌어요. 많은 부분에 있어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시 모세를 통해 가지고 어떻게 얘기합니까? 여기 출애굽기 4장 22절로 2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놓아서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놓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라 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벌써 이때는 애굽의 재앙들이 내리기도 전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은 이 민족으로 각 민족들의 장자로 삼으신 민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셨는데 모든 민족의 장자를 누구로 삼으셨다고요? 이스라엘을 내가 장자로 삼아서 날 섬기게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너희가 바로에게 이제 이스라엘을 좀 놓아서 날 섬기게 좀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모세를 통해서. 자 그렇게 할 때 출애굽기 5장에 가면은 바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누구간데 내가 그 말을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아 이것처럼 불경한 말이 있습니까? 여호와가 누구간데 예, 내가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도 보내지 아니하리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결과로 어떻게 됩니까? 애굽의 아홉 번째 재앙이 내리고 그래도 보내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장자를 보내라 그러는데 장자를 보내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그 애굽에 있는 모든 초태생들 처음 난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처음 난 것들을 다 장자를 죽이는 장자 재앙이 내리지요. 자, 그 마지막 열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견디지 못하니까 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일을 알고 있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각 가정의 장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라고요? 문설주와 임방의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양을 잡아서 어떻게 하라고 흠없는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면은 그 사류가는 천사가 와가지고 그 온 애굽의 장자를 죽일 때 어떻게 그 집은 넘어가겠다. 유월 넘어가겠다.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을 이제 그 다음부터 지키게 되는 그런 일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셨어요. 그래서 출애굽기 13장 12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사람이나 짐승이나 물어나고 초태생은 다 거룩히 구별하여 내게 돌리라. 이는 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는 처음 난 것들, 이 장자를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시는 것들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를 이렇게 하나님께 다 바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온 민족의 대표로 이스라엘을 삼으셨듯이 다시 어떻게 합니까? 모든 열두 지파의 대표로 누구를 뽑으세요? 레위 족속들을, 레위 지파를 이제 하나님의 장자로 삼으십니다. 지파의 장자로. 자, 그게 민수기 3장 13절에 있습니다. 처음 난 자는 다 내 것이면 내가 애굽 땅에서 그 처음 난 자를 다 죽이던 날에 이스라엘의 처음 난 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 그렇게 구별하였음이니라. 그들을 내 것이 하여 구별하였으니 그들은 내 것이 될 것입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성막 성소 제도를 만들고 난 다음에 이 성막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장자 직분을 이렇게 유지할 그 지파로 레위 지파를 선택하십니다. 자, 근데 그러면은 레위 지파를 장자로 선택했기 때문에 나지막 지파의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됐느냐? 그때 처음 이제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 민수기에 보면은 이 숫자를 세알려 봐요. 이스라엘 민족의 수를 세알려 보니까 그들이 정확하게 20대 이상 장정만 남자들 숫자만 60만 3550명이었어요. 예. 네. 60만 3550명이 민수기 1장에 보면은 숫자를 세알이니까 그렇게 되었는데 그 사람들 중에 각 족속들은 레위 족속이 이제 장자 직분을 하기 때문에 마지막 나머지 11지파의 그러한 사람들은 그들이 이제 장자를 대신해서 레위 지파가 하니까 그들은 뭘 바쳤냐면 속전이라는 걸 드렸어요. 예. 속전을 이렇게 드렸는데 속전은 은 반세겔씩을 드렸어요. 그래서 60만 대군의 그 장자들을 대신해서 속전을 은으로 바치니까 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은들을 어디다 사용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실 때 성막의 그 휘장을 100규빗, 50규빗 그래서 이 사실은 성소는 보면은 정사각형 50규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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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규빗의 정사각형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하시려면은 그래서 성소 뜰의 부분이 50규빗, 50규빗이에요. 그 다음에 지성소와 성소가 포함된 부분이 50규빗, 50규빗. 그래서 이 지성소는 둘째 칸의 정중앙에 있어요. 예, 그 중앙에 법궤가 있죠. 예, 이 성소 뜰의 50규빗, 50규빗. 또 뒤에 50규빗, 50규빗. 그래서 가로, 세로라고 하면 이해가 빠른데 가로와 세로가 50규빗, 한 규빗이 보통 그냥 한 반 정도로 사용하면 돼요. 그러니까 50m 정도. 50m보다 조금 안 됩니다만은 이해하기 좋게 50m, 25m 그러니까 상당히 넓죠. 50m 여러분들 뛰어보셨습니까? 학교 다닐 때 100m 달리기 해보셨지 않습니까? 50m 뛰면은 힘들죠. 50m 되는 그러한 그곳에 세마포 포장을 이렇게 막을 쳤는데 그 막에 그 기둥들이 다 있었어요. 기둥이 60개. 60개의 기둥이 있었는데 노스로 다 60개의 기둥을 만들었습니다. 60개의 기둥을 만들었지만 그 기둥의 머리, 예, 기둥의 머리와 그 다음에 가름대, 이 포장을 치려면은 대가 있어야 되죠. 5규빗마다 만들었기 때문에 그 포장에 들어가는 그 가름대와 그 다음에 그 천을 거는 갈고리를 은으로 만들었어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속전으로 장자를 대신해서 드린 그 은들이 성소가 이렇게 만들어질 때 거기에 거룩하게 사용이 됐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속전을 그렇게 이스라엘의 장자를 중요시 여겼는데 장자를 대신해서 속전을 그렇게 드리라고 하셨는데 예수님도 그 결례를 따라서 봉헌식에 40일 만에 올라가셨고 제사장에게 봉헌 예식을 드릴 때 예수님이 속전을 드린 것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그 제사장이 정말로 이 성막 제도를 다 만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아기로 오셨는데도 제사장인데도 알아보지를 못했어요. 오늘 만약에 여러분들이 2000년 전에 그 성소의 제사장이셨으면 여러분들은 알아보셨겠습니까? 그 아마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이때 참으로 우리가 이 시몬과 안나처럼 우리가 영적인 사람들이 돼야 될 것이에요. 우리의 눈을 밝히 떠서 말씀을 연구하고 주님 오심을 위해서 거룩하게 구별된 생애를 늘 기도하고 봉사하시고 기다리는 생애를 산다면은 우리도 아기 예수를 알아본 시몬과 또 안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인 성령의 능력을 우리에게 늘 부어주실 것이고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로 이 땅에 살아갈 것입니다. 예,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이 땅의 마지막이 심히 가까웠습니다. 이 땅에서 얼만큼 더 영화를 누릴 것 같습니까? 또 얼만큼 더 재미난 일들을 겪으실 것 같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헌신하시고 우리 자신을 살피시고 주님 맡기 위해서 영적으로 이렇게 깨어있는 시몬과 안나 같은 분들이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되어지는 모든 일들이 우리 주님께서 쉬이 오실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때 우리가 이제는 머리를 들어서 우리 주님의 오심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땅에 허탄한 뜻을 품지 않도록 하시고 늘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도록 하셔서 우리가 영적인 것을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는 거룩한 자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 주님 이 땅에 오시고 대쟁투의 모든 것들이 끝날 때 우리가 하늘의 정인으로 우리 주님의 공의로우심과 의로우심과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심을 증거하는 거룩한 자들로 그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저희와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